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왜 나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저희가 13번에 걸쳐서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이 책을 이렇게 강해를 했습니다. 이 책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기록한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맥잡기도 하고 사도행전 전체 강의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했는데 특별히 이 책은 파이퍼라고 하는 그 훌륭한 그 목사님이 자신의 한 60년 정도의 그 성도의 생활 이런 걸 이제 거치는 가운데 파이퍼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배워 이 바울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배웠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강의와는 좀 뭐라 그럴까 내용이 많이 다르고 또 실질적으로 와서 닿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번째 시간 바울은 논리의 불길을 사랑의 노래로 승화시켰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이제 서신서를 많이 읽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서 또 특별히 히브리서 이런 걸 읽으면은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차이가 뭔가 이런 것들이 아주 논리적으로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바울이 심히 논리적인 사람이다. 또 아주 지성적인 사람이다. 이성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글을 또 잘 쓴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번째 강의에서 파이퍼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바울이 이렇게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시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글을 모든 사람에게 호소하는 그런 방식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의 글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글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용할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인용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시라는 거죠. 압도적인 글을 쓰는 거. 사람이 이제 글을 쓰고 났는데 정말 어떤 글은 사람을 압도해요. 아주 인상적인 그런 글이 있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위대한 업적은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파이퍼가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나쁜 사람들. 성품이 나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그런 업적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그 좋은 에세이를 쓰기도 하고 아름다운 수필을 쓰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시를 쓰기도 하고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쁜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이제 소개하면서 내가 30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을 사랑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 토픽에서는 바울이 시적인 그런 그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바울을 사랑한다. 이제 그런 토픽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만 소제목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의 인생이라고 하는 캔버스. 여러분 이제 유화 뭐 이런 걸 그리면 캔버스 위에 그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캔버스 위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는 밝고 또 푸른색이 나는 그런 붓자국이 있다 이렇게 이제 소제목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 유화를 이제 그리면은 뭐 저는 뭐 그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화를 이렇게 가서 보면 붓자국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붓자국이 있는데 그 모든 붓자국이 다 멋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실제로 가서 보면 그렇게 멋이 없는 그런 붓자국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붓자국 저런 붓자국이 어우러져 갖고 그렇죠? 옆에 것들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그래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이렇게 사람 눈에 이제 보인다는 거죠. 이걸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을 우연히 이제 알게 됐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 알고 난 이후에 날이 갈수록 그 사람의 아름다운 점들이 자꾸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점점 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작가다. 그 사람이 뭐 화가다. 그 사람이 음악가다. 뭐 미술가다. 이러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 파이퍼가 얘기하는 게 바울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참 점점 좋고 점점 좋은데 나중에 가서 알고 보니까 엄청난 시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 근데 이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파이퍼 목사님의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그만 소제목에 이렇게 돼 있어요. 논리적 사상가에서 시인으로 이렇게 이제 변환이 되는 바울,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바울은 원래 논리적으로 긴 글을 잘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 16장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고린도전서도 16장, 고린도 후서가 아마 13장인가 돼 있거든요. 뭐 아주 긴 글을 많이 써요. 그러면서 파이퍼 목사님이 바울이 얼마나 긴 글을 많이 잘 쓰는가 그 예를 한번 보려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한번 봐라. 우리말에는 이게 번역이 되면서 이렇게 좀 나뉘어 있어요. 근데 원래 그리스말, 또 사실 영어, 킹제임 성경 이런 데 가서 보면 3절에서 14절이 그냥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문장. 이게 굉장히 번역하기도 어렵고 우리 한국말로도 너무 번역하기 어려워요. 이 문장 자체가. 한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기존 성경은 두루뭉술 넘어간 게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근데 두루뭉술 넘어가지 않고 이걸 있는 그대로 다 번역을 해놓으면 또 너무 길고 이렇게 돼갖고 잘 읽히질 않아요. 읽히질 않아요. 우리 지금 킹덤 성경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읽히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원래 3절부터 14절을 길게 한 문장으로 이걸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나눠갖고 해서 번역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서 연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 긴 거, 히브리서 이런 연구를 하면은 로마서 아니면 히브리서 이런 그런 책들이 정말 주의 깊게 많은 그 정성을 기울이고 정말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이제 논제를 펼치고 있는 그런 글이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정말 정신을 차리고 히브리서가 13장인데 1시간에서 1시간 15분 정도면 히브리서를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럼 한번 조용한 시간에 여기 히브리서 1장부터 여기 13장까지를 내리 쭉 한번 읽어보면 거기서 바울이 표현하고자 했던 거 구약시대와 구약시대 그 제사장 그 당시 살았던 그 백성들의 그런 상태 이것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철폐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그런 길을 열어놓으시고 정말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셨다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자 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 글을 읽으면은 기가 막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이런데 이제 가서 보면은 정말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에서는 많은 핍박도 받고 죽임도 당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면서 끝에 가서는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한 곳이 아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바울이 아니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귀한 존재가 돼서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이기에 합당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이 있으면은 그 보석을 무슨 빵봉지 이런 데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합당치 않잖아요. 그래도 뭐 그게 귀한 보석이면 보석함도 멋있게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사는 이런 사람들이 사람 눈에 보기에는 그냥 막 핍박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워낙 귀한 보물이라 세상이 그거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로 엄청나게 뭐랄까 논리적이고 누구도 이렇게 반박할 수 없는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도 성경에서 정말 귀한 그런 장입니다. 이런 데 가서 이제 31절 가서 보면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렇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러면서 논리를 펴는데 그 논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독생자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을 줬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뭐라 할까 소중한 거.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이 논리를 이렇게 펴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선물을 이렇게 확증하는 그런 일, 이게 보통 사람인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무슨 일로 고소하겠느냐.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는데,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이 글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누구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말을 반박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갑자기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읽었는데 이 13장을 와서 읽으면은 야, 이게 같은 사람의 글일까 할 정도로 아주 완전히 그 글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막 서술해 가면 이렇게 글을 쓰다가 갑자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데 가면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문제가 가장 많았던 교회, 그 교회 모든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그만치 16장, 13장에서 29장의 기록을 이제 남겨놓은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의 지혜와 철학의 영향으로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 우리 킹잼 성경에는 심플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플리시티.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해야 아이들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다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벗어나서 이방 사람들이 예를 들어 예배드리는 것도 가서 보면 이교도들은 막 그냥 신전을 만들고 뭘 만들고 가는 게 화려하고 금으로 은으로 뭘 치장을 해 이렇게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 갔더니 동방정교회 그 교회가 거기 있는데 가서 보니까 향을 피우고 그냥 그 안이 뭐 말 그대로 절간 뭐 무당들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시뻘겋고 뭐 해갖고 잔뜩 해놨단 말이에요. 그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잖아요. 그냥 깨끗하게 뭐 성막 같은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저 빵 이렇게 전시한 거 하고 여기 향단 하나 놓는 거 하고 1년에 한번 휘장 걷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이제 단순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 방법이.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참지 못하고 복음의 이제 단순함에서 떠나 변질이 되고 있는 거 이런 사실들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분열하죠. 법정 소송을 하죠. 교인들끼리 이혼하죠. 또 여인들의 옷차림이 우리 교인들이 이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죠. 또 주의 만찬,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재림 이런 것들을 표현한 주의 만찬 이런 것들을 이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교회가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인도를 하고 또 그 안에 많은 무질서한 일들이 있고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으로 가면. 여러 가지 그 은사, 보통 얘기하는 은사, 영적인 선물, 이 선물 문제 때문에 교회가 이제 혼돈 가운데 빠지는 거. 또 심지어 부활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부활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못 오해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온 거니까 우리에게는 대단히 좋은 거죠.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문제가 엄청났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자, 그래서 특별히 여기 12장, 13장, 14장은 영적인 선물들, 영적인 은사들, 이것이 남용이 되고 오용이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장 가서 보면 영적인 선물, 제목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적인 선물들이 4절부터 이제 11절에 이제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선물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 뭐 대언하는 것, 뭐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주면서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개인만이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 모두가 이렇게 유익을 얻도록.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면 7절에 영어 킹잼 성경 같은 것들이 참 이게 성경이 참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영어로 가서 보면 But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is given to every man to profit with all. 이렇게 돼 있어요. With all. 그렇죠? With 하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보면 AL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with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all이 붙어 있는 거예요. All 모두가. 그렇죠? 그걸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현대말엔 이런 게 없습니다. 현대말엔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말이나 이런 거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한 단어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은 모두가 유익을 얻게, 그걸 가지고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만 안 쓰죠, 이런 말을. 이건 어디에만 쓰냐 하면 주로 미국에도 가면은 집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계약서를 써요. 그런 계약서는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현대식으로 할 때는 안 써요. 근데 이게 17세기 이렇게 나오고 할 때는 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With all, 그 다음에 또 where with, 뭐 등등. 지금은 많이 안 쓰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은사라고 하는 거는 개별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는데 그 사람에게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모두가 유익을 얻도록 주시는 거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28절에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 이거를 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두 다 이런 걸 가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방언해야 된다, 그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개나 소도 방언한다 그러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무식한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모두가 방언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 모두가 방언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자 이게 나오고 나서 그러고서는 이제 14장으로 가서 특별히 교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대언과 방언의 그 문제, 타언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샌드위치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 13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막 열기가 나서 이걸 고쳐주려고 막 12장이 막 뭐 이렇게 대포를 쏘다가 그러고 가서 또 14장에 가서 막 대포를 쏘다가 그 중간에 13장에 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가. 그러니까 이게 시가 이게 단순하게 보통 우리가 시라고 얘기하면 사람의 어떤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뭐 아름다움을 주고 이런 게 시인데 여기에는 그런 요소들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아주 확고한 그런 그 교리가 들어있는 그런 시를 바울이 중간에 딱 이렇게 삽입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지금까지 수많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애용을 하는 그런 시로 지금 2000년 동안에 세월을 거치면서 이 세상에 이제 정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읽어보면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원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쭉 나가는 거를 뭐 이거 2, 3분이면 읽을 테니까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정말 시가 정말 아름답고 참 단아하고 그러면서 또 어때요? 논리적이고 그래서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시적으로 교리가 주어진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나왔느냐? 여러분 12장 31절에 여러 가지 은사 이야기 하면서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이제 사모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13장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13장은 뭐 제가 오늘 깊이 이제 강해라거나 그럴 내용은 아니고요. 13장은 현대교회에서 가장 오용이 되고 남용이 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잠깐 그 요약의 말씀만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장 오남용이 되냐. 일단은 뭐 가장 많이 결혼식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니까 오용되고 남용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 오남용이 되냐. 예, 사랑하고 교회 오면 무조건 사랑만 해야 된다고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크게 오남용이 되는 거다. 크게 오남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고 하면 사랑만 하는 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만 하는 신은 왜곡이 된 신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미움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이런 얘기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4절 가서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는 뭐 결혼식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을 얘기를 안 해요. 그 다음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게 사랑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은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불법적인 그런 일들을 저 위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일들을 보면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불같이 타오르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소프트하게 뭐 서로 사랑하자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불법을 기뻐하지 않냐고 부정선거 의혹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그래? 뭔가 그런 게 있어 하고 찾아보고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기뻐하는 거.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으면 지금까지 여기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인데 교회 안에서도 불법이 많고 비진리를 추구하는 게 있고 그럼 그걸 미워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말로만 좋은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그게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고 진리를 기뻐한다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러브와 그 다음에 홀리니스 거룩함 두 개가 다 강조가 돼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불법을 행한 일이고 진리를 행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할 때 그 사랑 안에 이걸 지적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가서 보면은 사랑은 이제 사람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 특별히 이제 4절에서 이제 7절에 가서 보면 사랑은 사람을 세워주는 거다. 교회를 세워주는 거다. 여기 가서 보면은 4절에서 그 7절 그 네 구절에 Charity 우리가 이제 Charity Baptist Churc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랑의 16가지 특징이 이제 나옵니다. 16가지 7개는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9개는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 14장에도 마찬가지고 12장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영적인 은사, 영적인 재능 이런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게 포인트가 되지 않으면은 그럼 하는 모든 일이 허사 거기 꽹과리가 나오고 징이 나오기가 하는 게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이것이 사용이 될 때 원래의 목적 거기에 이제 맞게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절에서 13절은 사랑은 영원히 지속이 돼서 예수님 재림 이후에도 결국 남는 건 사랑밖에 없다. 그렇죠? 믿음, 사람, 소망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 그러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님 내 앞에 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재림의 소망인 이런 게 뭐가 필요가 있어? 예수님하고 이제 영원 부부로 같이 사는 건데 몸이 완전히 다 바뀌어갖고 차원이 다른 세상에 가서 사는데, 근데 그런 세상에도 꼭 남는 게 뭐라는 거야? 체리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를 이제 쭉 하고 있는데, 이게 시적으로 아주 대단한 그런 그 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늘 사랑하던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이런 그 스타일의 글과는 이제 완전히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오느냐. 이 13장은 바울이 자기가 직접 지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뭐랄까 붙였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거기다 그 13장을 집어넣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12장에서 바울이 그 은사가 남용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다가 특별히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서는 가장 크게 남용이 되는 대언과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사이에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걸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걸 연결하는 다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와 같은 말은 사실 전혀 근거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2장에 아주 논쟁이 되는 그런 아주 뜨거운 문제가 거기 있고, 또 14장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아주 그냥 시적으로 그렇죠, 아름답고 단아한 그런 그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지어 시를 쓰는 능력까지 발휘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거, 이게 참 대단히 놀라운 거다. 그래서 이제 파이퍼는 뭐 시를 잘 쓰는지는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파이퍼를 들어보면 말이 장황해요. 말이 장황하다는 얘기는 표현력이 많은 거예요. 그냥 뭘 하나를 이렇게 표현할 때 단순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설교를 듣거나 이게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이만큼 길어요, 글이, 파이퍼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글이 돼야 이게 쉬운데, 뭐 팟캐스트 준비해서 뭐 하려고 그러면 그냥 글이 뭘 하려고 하는데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표현력이 풍부한 거예요, 이 파이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근데 이제 자기도 바울에게 반했다. 왜 그러냐? 바울이 글 쓰는 걸 보니까 그게 논리적인 긴 글도 쓰고 이런 시적인 글도 쓰고 이런 게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작가로서, 글 쓰는 작가로서의 그의 능력이 어느 하나로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 시를 쓰는 사람 주로 시만 쓰고, 수필 쓰는 사람 주로 수필 쓰고, 소설 쓰는 사람 그렇게 하지, 한 사람이 시도 쓰고 뭐 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 글쓰기 능력이 어느 한 장르에만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분야를 이렇게 아우르면서 바울이 글을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에 참 자기가 많은 감탄을 느끼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유를 알려주는 거. 그렇죠. 이거 하고, 우리가 정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한 사람의 정직함, 그 다음에 성실함의 표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이유를 정확하게 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그 사람의 정직함, 성실함,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이게 제가 어쩔 수 없이 성실함, 정직함, 제가 가서 오늘 이 파이퍼 그 생명 말씀사에서 번역한 걸 보니까 신실함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영어 단어는 인테그리티예요. 여러분,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그 이유를 잘 설명할 줄 알고,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을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제시하는 것, 이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테그리티를 알 수 있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가면 미분은 디퍼런시에이션, 그 다음에 적분은 인테그레이션. 인테그레이션이 모은다는 거잖아. 모아요, 이렇게.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전 인격체의 모든 모여있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글을 쓰고 이유를 제대로 밝히는 게. 그러니까 베드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너희가 믿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면 온유하고 진지한 그런 마음으로 마음속에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파이퍼가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이 바울의 경우를 가서 봤을 때 글을 잘 쓰고 말로 자기 걸 잘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좋은 그리스도인의 일부라는 거예요. 성품이 변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변화시키면은 뭐 공부를 많이 못해 세상적인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라 해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내가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그거를 자우리 있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나 뭐 저희 아버지 시대에 예, 초등학교도 못 간 사람이 워낙 많습니다. 그 글씨를 못 배웠잖아요. 그런데도 교회 가면은 떠듬떠듬하면서 하면은 성경을 다 읽게 되고 나중엔 글을 다 읽게 되는 그런 일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예,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인테그리티를 보여준다는 거야. 이 인테그리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그 사람의 전 인격체적인 모든 요소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 사랑침내기의 모든 성도들 제가 정말 감사한 거는 지금까지 아마 모르긴해도 한 2, 300명이 간증을 한 것 같은데 다 간증을 잘하더라고요. 와서 다른 교회 같으면 제가 뭐 다른 교회 건 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2, 300명 나와서 하라 그러면 더듬거리고 다 한번 못한다 그러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나와서 이게 하면 그래도 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참 감사하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에 관해서 지금까지 이 바울이 놀라운 이런 글을 쓰고 또 논리의 글도 쓰고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과거에 그가 살던 로마 시대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로마 제국도 이 사람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제국에서 로마의 시민으로서 글을 써서 많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정도의 글을 쓴다고 하면 또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면 로마는 아니라고 해도 그냥 나는 유대권에서 내가 생활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런 정도의 로마서나 아니면 이런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시를 쓴다고 할 정도면은 뭐 그게 로마 제국의 어떤 그 문화권이든 아니면 이 유대인들만이 사는 그런 공동체의 문화권이든 그런 데서 훌륭한 시인이요 작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인용을 하고 글을 쓰고 그런 데 다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바울은 예, 저명인사가 돼서 특별히 글을 잘 쓰는 그런 저술가가 돼서 이런저런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바울을 사랑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런 세상이 주는 모든 명예 이런 거 다 버리고 고난의 길을 택했다는 거. 이런 많은 시적인 능력, 글을 잘 쓰는 그런 능력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명인사가 되거나 이런 거 택하지 않고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글 쓰는 능력 이런 거를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쓰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문학 저널이 있거나 아니면 문학을 발표하는 그런 잡지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데 이제 발표된 게 아니잖아요. 논쟁이 되는, 교회 안에 논쟁이 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써놓은 고린도전서는 산문이잖아요. 앞부분, 뒷부분 산문인데 거기에 시로 하나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가 자기의 명성을 추구하게 하는 그런 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적어놓은 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할 때 정말 고린도전서 13장이 너무나 우리에게 커다란 아름다움을 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또 파이퍼는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문학작가로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고난의 길을 택한 것을 볼 때 만일 바울이 이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을 겪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고린도전서 13장을 쓸 수 있었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작가 같으면 좋은 길을 택해서 막 나가면 뭐가 될 것 같은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이러한 불후의 명작이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걸 버리고 아이러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고난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작품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시는 바울의 삶에 드러난 그 도덕적 아름다운 측면에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그 윤리적 토대, 도덕적인 토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이 아주 마음속 깊이 아주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시가 그를 통해서 이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른 가지, 바울을 사랑하는 그 서른 가지 이유 중에 내가 하나를 첨가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쓴 거, 이거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는 거. 그러면서 훌륭한 작가로 좋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고통의 길을, 고난의 길을 택했다는 거.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